구약 성경입니다. 다니엘서 5장.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을 마시고 그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리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 가로되 물론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 목에 드리우고 그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때에 왕의 박사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낯빛이 변하였고 귀인들도 다 놀라니라.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날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님 이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이 정말 변화되는 그러한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저희들 앞길을 저희들의 그 하나하나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그 성령의 운행 속에서 저희들이 그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서 저희들이 더 감사하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저희들이 더 안주하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저희들이 더 깊은 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이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저희들 머릿속에 잡생각 들어오지 않도록 주님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오직 주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정말 이 시간이 주님에게 받는 큰 은혜의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 부족한 종 주님 의지하고 서사오니 주님께서 다시 한번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벽에 쓰인 글씨 Handwriting on the Wall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읽었지만은 사실은 5장 전체가 본문의 그 주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벽에 쓰여진 글씨 Handwriting on the Wall이라고 하는 이 말은 미국 사람들 그 보통 생활 속에서 그 이디엄처럼 관용구처럼 쓰여지는 그런 얘기입니다. Handwriting on the Wall 하면은 그 사람의 그 운명이 이제 다 끝나간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바로 다니엘서 그 5장 5장 5절에 있는 그 말씀을 미국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이것을 이제 읽고 자기네들 생활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제는 미국 사람들이 그런 풍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달아서 이 말씀 속에서 오늘도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 그 전체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의 그 환상을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다니엘서는 특별히 그러한 것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큰 픽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뜻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God will judge. 다니엘 뜻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어린 그 소년 다니엘을 이제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지금의 이라키죠. 바벨론으로 이제 볼모로 끌고 가서 거기서 이제 키워서 그래서 그 나라 이방 땅에서 이제 그 평생을 살게 하는 그런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인간 세계에 큰 왕들이 쓰고 또 왕들이 죽고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나고 하지만은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 왕국을 세우시고 왕을 세우시고 영원한 하나님이 여기에 통치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은 정말 우리가 물론 말씀 하나하나도 우리가 깨달은 거가 많이 있지만은 전체적인 픽처를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통치하고 계신다 하는 그 확실한 것을 깨닫고 우리가 더 주님 안에서 안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BC 605년서부터 539년까지 약 66년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그 시작이 느부갓네살 왕이죠. 여기 나오는 그 느부갓네살 왕. 그 2절에 보면은 벨사살이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은, 금, 기명을 가져오게 했다 그러겠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 벨사살 왕의 부친처럼 여기 되어 있는데 그 부친이 아닙니다. 그 벨사살 왕하고 그다음에 그 느부갓네살 왕하고 그 사이에는 여러 명의 왕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에윌 무로닥이라고 하는 그러한 왕이 한 2년 동안을 통치하고 그다음에 네르갈 사라세라고 하는 왕이 4년을 통치하고 그다음에 라바시 말뚝이라고 하는 왕이 1년 그다음에 이제 벨사살 왕의 아버지인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왕이 둘이 같이 섭정을 해서 17년 동안을 이제 왕국을 건설하다가 결국 벨사살 왕 때 오늘 읽은 다니엘서 5장 끝에 이제 벨사살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바빌론 왕국이 끝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바빌론 왕국 그 66년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43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이 통치한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하나님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앞으로 너를 시작으로 해서 많은 이제 큰 왕국들이 일어날 텐데 이제 이것의 이 왕국들의 총 그 통치자가 바로 나다 하는 것을 다니엘서 2장에 이제 그 큰 신상을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을 깨닫지 못하는데 그 꿈을 무슨 꿈을 꾸었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다니엘이 와서 그 꿈을 다시 자기가 그 꿈을 보고 그다음에 그것을 해석하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꾼 꿈이 큰 신상인데 거기에 그 금 머리를 쓰고 금관을 쓴 머리가 있고 그다음에 그 가슴과 팔이 은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배와 넓적다리가 이제 굴입니다. 노스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종아리 허벅지는 철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노스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종아리와 발이 이제 그 쇠와 그다음에 진흙으로 같이 섞여 있다는 그러한 신상을 보고 이제 다니엘이 그것을 쭉 설명을 해 주죠. 그래서 금은 금신 그 머리는 바로 바벨론 왕이고 그다음에 이제 은과 가슴 이것을 그 팔은 바사 왕국. 예. 오늘 이제 그 벨사살 왕이 죽고 나서 이제 그 다리오 왕이 메대 왕국을 세우는데 메대 왕과 그다음에 그 바사 왕으로 나눠지죠. 그다음에 이제 그 배와 넓적다리 이것은 헬라 왕국을 표시하고 그다음에 철 종아리와 발은 로마 왕국.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철과 진흙의 발가락 이것이 마지막 세상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산에서 뜨인 돌을 통해서 이것을 멸망시킨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다니엘이 이것을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이것을 이제, 그 세상 왕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죠. 특별히 그, 느부갓네살 왕, 그 바빌론 제국을 창설하고 바빌론의 정말 황제로서 뭐 그 큰 일을 이룬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 큰 교훈을 레슨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그 다음에 그 2장의 신상에 대한 그 꿈을 해석해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다니엘을 통해서 4장에 또 한 번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을 다니엘이 해줍니다. 그것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큰 나무를 봤죠. 그 나무의 열매도 아주 주렁주렁 잘 달리고 했는데 하늘에서 사자가 내려와서 나무를 쳐서 그래서 나무를 비워버립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그 달린 그 열매와 새들과 밑에서 있는 모든 그 짐승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 그 그루터기 뿌리만 남아있죠.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제 이 뿌리가 7년 동안 그대로 내버려뒀다가 나중에 이게 깨달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 이제 이 나무가 다시 자라난다 하는 그런 내용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그것을 깨닫고 나서 자기의 소위 그 퍼스널 테스트모니, 자기 간증을 얘기하는 내용이 참 흥미롭게 나옵니다. 그 다니엘서 4장인데 그 4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시인데 예, 그 모든 권위는 26절에 4장 26절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해지리라라고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4장 29절서부터 37절에 거기 이제 그 긴데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이 나옵니다. 거기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내가 하는 내용이 여기 많이 나오죠. 그래서 자기 퍼스널 스토리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보면 12달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 얘기를 해주고 나서 딱 1년이 지나고 났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건일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제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왕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내용이 꼭 저 이사야서 14장에서 그 루시퍼가 자기를 가리켜 하는 얘기하고 비슷하게 나갑니다. 그랬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오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들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라고 이렇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하더니 그와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음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스라엘을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느니라. 그 다음에 36절에 그 밑에 보면은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 이제 7년이 지났습니다. 7년이 지나서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해서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아직도 정신 못 차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참 자기가 회개하는 듯한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진실된 마음이 여기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 참 그 높은 자에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하나님이 자기를 7년 동안 짐승처럼 그렇게 낮아지게 했는데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자기가 완전히 그 낮아지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은 별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 신학교 때 이런 내용을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하는 그런 논쟁을 그런 벌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리고 내 모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죠. 그렇죠? 회개가 빠지면은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가 천국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그냥 내가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해서 내가 천국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나중에 눈을 떴을 때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여기 본문으로 와 보면은 이 벨사살 왕이 이제 그 파티를 엽니다. 자기의 밑에 그 부하들과 그다음에 그 모든 귀족들을 한 자리에 초청을 해서 그래서 1,000명입니다. 1,000명에게 이제 술을 마시는데 그런데 그 마실 때 그냥 술잔에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할아버지 때 그 예루살렘에서 취해 온 그 금과 은 그 술잔들 그릇들 이 볼과 컵 이것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거기다가 술을 마셔서 우리 바빌론 왕의 제국을 이제 그 높이는 자랑하는 그러한 이제 그 술 파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래서 그 부하들이 가서 이제 그 금 기명을 다 가져왔습니다. 왕이 그것을 가져온 후에 왕들과 왕후들과 그다음에 빈궁들로 그것을 다 마셔놨더니 그다음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술들을 마시고 나서 그다음에 그 주위에 금과 은과 그다음에 구리와 철과 나무와 그다음에 돌로 만든 이런 여러 가지 신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모양들이 있는데 이것을 찬양합니다. 찬양을 해요. 자, 이게 여기 지금 아주 중요한 일들을 이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그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 많은 그 쟁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솔로몬 왕 때, 또 다윗 왕 때, 이런 여러 가지 기명을 만들어서,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대제사장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제물로서 이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위 ordain했다고 하는 이 ordain을 받은 이 그 기명들 사람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제물들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방 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거기에 술을 집어넣어서 술을 이제 넣어서 마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그 블레싱을 받은 술잔에다가 이제 자기네들이 술을 부어서 마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방 신들 금으로 은으로 나무로 철로 만드는 이러한 이방 신들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게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blaspheming 하는 그러한 것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 여기 그때라는 얘기는 suddenly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보았습니다. 지금 여기 어떤 일이 나면 큰 홀이 있습니다. 파티장이에요. 왕궁인데 1,000명이 들어갑니다. 1,000명이면 그 파티에 그 큰 그 호텔에 볼룸에 1,000명이 들어가면 꽤 큰 거죠. 거기에 이제 쭉 다 서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양쪽에 서서 이제 술을 마시고 뭐 누워서 술을 마시고 여러 가지 이제 모양으로 있는데 그런데 이제 벽이 있어요. 벽이 쫙 길게 벽이 있는데 그 벽을 한쪽 벽이 왕이 보고 있는 벽이 그 한가운데 갑자기 손이 하나 나타나서 그 손에 있는 뭐 글씨를 가지고 이제 쓸 글씨를 씁니다. 쭉쭉 글씨를 써나가기 시작해. 근데 자기네들이 그것을 읽지 못하는 글씨. 이제 그 글씨 내용이 그 다음에 쭉 나오죠. 5장 끝에. 그래서 왕이 그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면하여 넓적다리 마리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혔습니다. 이게 좀 굉장히 그 표현이 재미있는데 생각이 번면해서 넓적다리 마리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라고 했어요. 덜덜덜덜덜하고 떨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내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라서 그래서 이것을 그랬을까? 절대 그게 아닙니다. 벨사살 왕이 이것을 알지 못해서 그래서 이것이 나타났을까? 아니면 그 손의 모양이 무서워서 그래서 그랬을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지금 그 손가락이 이 손과 손이 이 사람의 모양은 없어요. 이 손하고 손가락이 벽에다가 글씨를 쓰는데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그걸 보면서 이것이 두렵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자기에게 두려움, 그 fear, 이것이 갑자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발발발발발 떠오면서 그냥 사시나무 떨듯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에게 일러 가로되 물론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 목을 두리우고 그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이제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것을 풀이해주는 사람에게 있으면 내가 상금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왕의 박사가 다 들어왔지만은 그 글자를 깨닫지 못하고 해석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변면하여 그 낯빛이 변하고 귀인들도 다 논란이라. 여기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와 그다음에 그 말씀이 벽에 그려집니다. 그 벽에 그 그려지는 그 내용 이것이 무언지 이 벨사살 왕은 깨닫지 못하지만 그것이 이게 축하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하는 걸 분명히 알고 이게 굉장히 두려워서 벌벌벌벌 떠오는 그러한 것을 본인 자신은 압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것을 보면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왕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러한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보여주시는데 이 메시지를 받은 때가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지만은 이것을 보고 깨닫고 그날 밤에 이 벨사살 왕은 죽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왕국 이제 메대와 파사 그 메대의 왕 다리오 왕이 이제 그날 이제 거길 쳐서 죽이고 그다음에 새로운 왕국을 거기 건설을 합니다. 벨사살 왕 이 왕의 교만 이것을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5장 22절에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벨사살 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제 그 앞에 느부갓네살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느부갓네살의 그 후손이 되어서 그것을 다 알고도 이거 지금 4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4장에 아까 읽었던 그 얘기 그것을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23절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재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 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건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지금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마지막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당신이 교만하고 당신이 신성 모독을 하고 그다음에 당신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라고 그 죄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금 이 세대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나라의 그 대표자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있고 수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왕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 blaspheming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그 핍박하고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이 세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가만 내버려 둘까?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히틀러 같은 사람 역사에 나타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 그렇게 많이 죽이게 했을까? 왜 하나님이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를 나타내서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북한에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하고 그리고 지금도 힘들게 하게 살고 하게 하고 있을까? 왜 하나님이 그 ISIS라고 하는 그 잔악무도한 이 그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을 만들어서 그래서 사람들을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라 목을 잘라서 어린아이를 시켜서 목을 잘라서 그걸 유튜브에 내서 전 세계에 알리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이것을 허락을 하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 비춰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다니엘서 5장에서 벨사살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목을 자르는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대놓고서 하나님을 그렇게 블래스피밍하는 욕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사용했던 그 그릇들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술을 넣어서 마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걸 죽이실 수가 있을까? 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멀리 계시고 또 하나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별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뭐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은 괜찮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세대에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별로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목사님들 자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점점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하나님 말씀도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두려워해야 되고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이러한 마음이 없어요. 두려워하는 것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못 본 척하고 지나가실까?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세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 아무런 힘, 손도 쓰지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오래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때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신 때가 심히 가깝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나타내실 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참고 계실 때가 있고 그래요. 예.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그런데 지팔은 거 다 드리지 않고 반은 남기고 반만 드렸어요. 사실 참 훌륭한 일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부부를 다 죽였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를 다 죽여버렸어요. 왜 성령님 앞에 거짓말을 했느냐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 팔은 돈에 11조가 아니라 반만 드렸어요. 그런데 아마 처음에는 마음의 전체를 다 드리기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부가 서로 의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것을 바꿔서 반만 드립시다. 반도 이거 많은 거 아니요 해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두 부부를 다 죽였어요. 그러면은 거짓말 잠깐 한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그때 그렇게 하셨으면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 하셔야 될 텐데 근데 왜 지금은 하나님 가만히 계실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많은 사람들 교회에 나서 거짓말들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세요. 계속 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제 너 더 늦지 않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세요. 계시록 20장 그 12절서부터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선하고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그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행위와 모든 언행을 다 보고 계세요. 마지막 날에 내 한 그 말이 너를 심판하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다 보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세요.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유대인들을 자기의 적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600만 이상을 이제 그 학살을 했죠. 그 홀로코스트, 마사커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인데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걸 막지 않으시고 그리고 왜 그것을 죽게 내버려 두느냐? 유대인들은 그것이 참 그 걸림돌이 돼서 그래서 그 지금 그 리버럴한 그런 그 자유주의적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왜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이 믿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잘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면 왜 2차 대전 때 600만 명의 우리 조상들이 죽게 내버려 뒀느냐 이것을 자기네들이 이해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집에서 자기네 전통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그다음에 그 장막절을 지키고 나팔절을 지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진실로 받아들이는 건 이건 힘들다 하는 얘기를 저는 많은 유태인들 친구에게서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전체의 그 흐름을 보면 전체 픽처를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걸 통해서 유럽 전체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이게 해서 이스라엘로 다 오게 했어요.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사야서 66장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신 그것이 바로 히틀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물론 히틀러가 전체를 다 이것을 이룬 것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사탄도 사용하시고 히틀러 같은 그 마음도 사용하셔서 그래서 그 핍박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다시 옛 고토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그 일이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차곡차곡 다 움직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성 모독을 하고 자기 교만을 나타내고 그리고 우상 숭배한 것을 벨사살 왕뿐이겠습니까? 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한국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니, 한국의 교회 안에, 미국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그 리더들도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가만두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그들을 심판하실 때가 심히 가깝게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그 5장 그 24절서부터 28절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이 쭉 다 나오죠. 그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에 나와서 이 글들을 기록하였느니라 그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켈 우파르신이라 그 뜻은 메네메네 데켈 우파르신이라고 하는 뜻은 세어지고 달아보니 부족하여 나누어진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Be counted and weighted and then he was short and then divided. 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세어서 카운트해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며 테켈은 저울에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웨이해서 부족함이 되었다 하며 그다음에 베레스 여기 우파르신의 단수입니다. 그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져서 그래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이제 내어준 바 되었다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벨사살 왕이 지은 그 죄악이 무거움과 하나님의 죄악에 대한 그 카운트는 정확하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줄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정하신 저울, 공정하신 공의의 심판, 이것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야. 그들이 망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모르고 계시는 것이 절대 아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바벨론 왕국의 임박한 분열과 메대와 파사 왕국에 빼앗기는 그 운명이 바로 벨사살 왕의 최후를 그날 밤에 이제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30절 31절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나라를 세웠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0세였더라. 62세였더라. 그랬어요. 인간들은 참 어리석습니다. 자기가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이루고 그러면 자기는 성공을 했다 하면서 그러면서 그 욕심을 계속 이어나가죠. 예, 그런데 그 한치 하루 앞길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인간인데 그러면서도 자기는 가장 현명하고 똑똑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에서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다라고 했어요. 예,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 그 욕심을 내고 그리고 내 하루 앞길 내일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것을 참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벨사살 왕이 어리석은 자예요. 이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미국에, 한국에, 지금 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 동성애,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 가증스러운, 그러한 것을 내보이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교만하고 신성 모독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하고 그리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잘못한 것이 없고 그리고 회개할 것을 찾지 않고 하는 이런 이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은 소망이 안 보일 때 경고를 안 하십니다. 무서워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능성이 안 보일 때, 돌이킬 가능성이 안 보일 때 하나님은 경고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그 사람들이 아주 악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그 가증스럽게 여기는 모든 죄악들을 다 하고 동성애들을 그렇게 즐기고 했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왜 모르셨겠어요? 거기에 롯이 살고 있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그 자기 가족들에게도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경고하셨다는 그러한 말씀이 없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 지금 하나님께서 미국에 대해서 이제 또 한국에 대해서 지금 많은 악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악행들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것을 영적으로 깨달아서 정말 어떤 선지자나 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경고하는 메시지로 들었다면 이거 우리가 감사하고 빨리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에요. 그 죄악에서 빨리 돌이키라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행사 치르고 나도 동성애 행사 치르고 나도 WCC 행사 치르고 나도 그리고 그 워싱턴에서 동성애가 미국 정부에서 미국 그 재판소에서 최고 그 수프림 코트에서 이것이 결정이 나도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요. 절대 그것이 잘못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카운트하고 계세요. 카운트하고 있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메네 메네 테켈 우파르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세어지고 다 카운트되고 달아봤더니 하나님의 그 스탠다드에 굉장히 부족해져서 모자라서 이것이 이제 끝난다 하는 것을 우리 이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라에 대한 미국과 한국 이런 나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메시지도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교회가 죄하고 같이 타협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하나의 컬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이렇게 같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레위기서 18장 그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컬처를 하나님께서 막 야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블레셋의 그 컬처를 하나님께서 막 야단하셨어요. 그들을 가까이 하지도 말고 배우지도 말고 그들 다 죽이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죄는 미워하되 그들은 우리 껴안아야 된다. 그 참 어린아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깊이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슬그머니에 말로 해서 타협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 본인이 그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오기까지 그를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를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가 얻어 맞을 짓을 했으면 때려서라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밥을 주지 말고 그리고 정말 힘들어서 그것이 그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사랑이 그렇게 쉽게 쓰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 영혼을 사랑해서 지옥 가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모든 수를 다 써서 그가 진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 아무 반응도 하시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예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 성령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나를 욕하는 건 괜찮지만은 성령을 모독하면은 그거는 구원에서 네가 이름이 제외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교회 안에서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자기네들은 잘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고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3절에서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비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의 날이 하나님의 그 분노의 날이 그들에게 언젠가는 곧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의 죄악이 어디 서리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 교회 안에서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의인들도 같이 있어요. 그런데 의인들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내가 끝까지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정말 그 항상 내가 겸손하게 내가 순종하면서 끝까지 내가 좁은 길을 가는 그러한 길이 되지 않으면은 내가 구원을 끝까지 붙들고 갈 수가 없는데 이것을 너무 쉽게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그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나중에 그것이 달라질 것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먼저 심판을 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교회지요. 교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먼저 심판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 지금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그 옛날처럼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옛날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임재가 강하게 나타나질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알고 계십니다. 교회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것이 이제는 옛날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성령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많은 그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고 믿음이 생기고 하는데 이제 이것이 점점 이게 약해지고 이게 서서히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그러므로 너희들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지 않은 때. 제가 이제 8월 1일 날 과연 휴가 어디까지 왔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 세대에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에 마지막에 마지막이라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악이 너무너무 지금 이렇게 전에보다도 더 많아지고 더 커지고 더 악해지고 이러한 세상들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갈수록 그 죄악들에 대한 그 형태가 더 악해지고 더 그리고 더 참 말할 수 없이 이게 참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그다음에 더 잔인해지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한꺼번에 다 우리에게 쓰나미처럼 다가오는 그러한 느낌이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한 계획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미 성경에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이사야서 60장 그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이제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어둠이 땅을 덮는데 그런데 그보다도 더 힘들은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라고 그랬어요. 어둡다가 그 다음에 더 캄캄해집니다. 아주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럴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 위에 그 영광이 내 위에 임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더 깜깜해지고 그다음에 더 이제 그 소망이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제가 믿기에는 이 사람들의 무명의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고 준비된 사람들, 하늘의 소망을 듣고 그리고 사는 성도들, 성숙한 그러한 겸손한 크리스천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것이죠. 주님께서 끝까지 깨어서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축복을 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것이 이 시대에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깨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에 그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거기에 이제, 그 씨 뿌리는 자가, 농부가 나가면서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다 잘못해서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돌짝밭에다가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가시 덤불에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좋은 옥토에다가 이제 그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이제 그 비유를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고 나서 좋은 옥토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것을 가지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우리 마음이 그 옥토가 된 사람은 정말 항상 옥토일까? 또 우리 마음이 그 좋은 사람은 30배 이 그 열매 맺는 사람은 항상 30배고 100배 열매 맺는 사람은 항상 100배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아니다. 우리 마음이 항상 변해. 항상 우리 마음이 돌짝밭이 됐다가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됐다가 우리 마음이 가시덤불밭이 됐다가 또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옥토가 됐는데도 30배짜리 옥토가 되기도 하고 우리 마음이 100배짜리 옥토가 되기도 해요. 왜 그럴까? 근데 분명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서 내가 좋은 옥토가 돼서 100배의 그 열매를 맺길 원하시는데 왜 우리 마음이 그럴까? 우리 마음이 죄악에 이게 완전히 그 deprived라고 그러죠. deprived. 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된 마음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죄악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를 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오면은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그 돌짝밭에서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우리 옥토가 되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까지 와서도 거기서 또 옥토가 되고, 근데 옥토가 된 거에서 30배짜리가 아니라 100배로 계속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쓰시고 사용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인간들이 그 마음이 좋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평소에 좋은 마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마음이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에 나오는 바울은 씨를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우리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신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순종. 순종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저께 제가 이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오래 전에, 그러니까 작년이군요. 작년, 저한테 이메일을 하나 보냈어요. 자기 가족 구원에 대해서, 이거 참 지금 굉장히 큰 문제인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족에 대해서 이것을 물어옵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를 안 믿고, 가족들이 또 교회 나가지만은 깨어있지 못하고 마지막 때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쓰면 좋으냐. 이런 그런 질문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작년 5월쯤에 목사님께 메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 구원에 대한 엄청난 부담감과 또 오랫동안 그 응답이 없어서 영적 무력함과 우울증으로 시달린 가운데에서 그래서 저희 가정에 대해서 고민을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기억이 제 뇌리를 완전히 박히게 하셨습니다. 저는 피아니스트고 유럽에서 12년 동안 공부하고 지금 한국에 있는 어느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작년부터 목사님의 메시지와 맞물려서 힘을 얻고 시작한 그 기도가 올봄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렇게 강팍하던 그리고 힘이 들었던 저희 어머니가 주님 앞에 완전히 부서져서 이제 그리고 갑자기 저희 가정이 모두 하나가 돼서 그래서 이제 외국에 사는 언니하고 또, 그, 새 언니 가족들하고 같이 딸이 따로 살지만은, 시간을 정해놓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지가 다음 주 화요일이면 이제 100일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어떻게 하루에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끝이지 않고 제가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니까 절대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시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깜깜해지고 세상은 더 악해지고 세상은 더 어두워지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면은 그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저희 가정 예배 때 모두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중보기도 책을 놓고 아침 저녁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과 갈급해하는 분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얼마나 제가 이 편지를 받고서 감사한지요.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그때 기도의 열매가 기도의 그 분량이 차야 돼요. 그 차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시면은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아니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확실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0절에 그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인데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이것이 그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자기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생리적인 구조가 다 완전히 예, 불가능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뱃속에서 낳은 그 후손이 너를 이을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에 견고해지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아멘. 예. 우리가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래서 그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야,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온 그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계속 붙잡고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이 약속을 믿고 내가 기도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이루세요. 하고서 계속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찰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내가 계속해서 너 왜 안 믿니? 왜 교회 안 가냐고 하면은 싸움만 되죠. 관계만 더 나빠져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계속 뒤에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 원하시는 그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 아무것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큰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요함이 있습니다. 그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항상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우리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예, 그렇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우리를 하나님의 나팔소에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그 약속이 있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땅 보고 살면은 세상 근심 걱정으로 꽉 찹니다. 사탄이 그걸 가지고 자꾸 땅만 보고 살게 하죠, 사람.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세요. 예, 금년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제 그 이사야서 그 43장 19절 여기 있는 우리 교회 주신 그 표죠. 금년 후반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에 대한 전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지만은 기도를 우리가 계속 해오고 그다음에 새 일을 행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나타내시는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기대를 하면서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점 이 벨사살 왕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점점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고 우리가 실망하고 포기할 그럴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소수의 깨어있는 자들 소수의 기도하는 자들, 소수의 주님의 부름받고 하늘의 소망을 들고 그리고 신부로 준비되는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더 눈여겨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세요. 절대 우리는 포기하고 실망하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다 심판하세요. 다 심판하십니다.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카운트하고 계시고 다 저울로 다뤄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다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놓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비전은 그것이 아니죠. 곧 오실 주님을 대비해서 이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까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서 깨끗하게 회개하면서 정결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신부 그 모습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 때 우리는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두움을 우리가 개의치 아니하고 끝까지 빛 가운데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저희들 고개 숙이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더 죄악 속에서 참 그 어둠에서 더 깜깜해지는 그러한 것이 우리 눈앞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럴 때 저희들은 더한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저희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신다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족들에게 이제 그 깨닫지 못하고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가족들이 참 마지막 때에 대한 눈이 열리질 않아서 참 어려워하고 참 고생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능력과 그리고 내주하심과 그리고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음이 이제 마지막 때 이 어두움 속에서 이 빛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아미 성교의 성도들 머리 위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택한 그 신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